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지난 일주일간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인 ISIS를 겨냥해 사상 최대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미군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군이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 탈환을 위해서 인근까지 진격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인 존 도리언 대령은 24일 연합군이 모술 탈환 작전을 시작한 17일 이후 모술과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ISIS를 겨냥해 총 1776발의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리언 대령은 이 공습으로 ISIL의 거점 136곳과 땅굴 18곳, 차량 82대와 여러 무기시설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SIL 대원 수백 명을 동시에 사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라크 합동작전사령부의 대변인 라흐야 라술 준장은 연합군이 이날까지 ISIL이 장악하고 있던 78개의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라크군은 앞서 모술 외곽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해 인근 9km까지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쪽에서는 쿠르드군이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모술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순방에 나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중국 관리들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블링컨 부장관이 29일 베이징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3차 미중 전략안보대화 사전회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양측이 북한과 해양 문제 등 전략안보 사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 방문에 앞서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앞서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부장관이 27일 일본에서 열리는 5차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엔 블링컨 장관 외에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세 나라 대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한 제재와 압박 강화 등 3국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부장관이 28일 서울로 이동해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고위 관리들과 대북 전략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세계기상기구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런 상황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엘니뇨란 남태평양의 바다가 따뜻해지는 현상으로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24일 발표한 온실가스 보고서에서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측정사상 처음으로 400ppm에 도달했고 올해는 더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테리 타할리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바른 방향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지구온난화 지수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범으로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10%포인트 이상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ABC 뉴스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 후보는 50%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후보의 38%를 1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는 5%,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는 2%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클린턴 후보는 특히 여성 유권자들에게서 트럼프 후보보다 20%포인트의 지지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대학을 졸업한 지식층의 지지율도 트럼프 후보에 비해 20% 앞섰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백인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경찰이 마약 중독자 치료 감호소를 탈출한 마약사범 200명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중부의 한 마약 치료 감호소에서는 23일 500명의 수감자들이 탈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소화기와 강목으로 벽과 유리창을 깨고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 세상의 빛을 무려 두 번이나 본 아기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흔치 않은 이런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난 린리 베머라는 아기입니다. 임신 16주쯤 됐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하다가 태아의 몸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고요. 보통 출산 후에 제거 수술을 할 수밖에 없지만 린리의 경우에는 종양이 혈액의 흐름을 막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료진은 수술을 통해 태아를 꺼내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감행했고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후에 다시 태아를 엄마의 자궁에 넣고 봉합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린리는 엄마 뱃속에서 12주간 무럭무럭 자란 끝에 3.4kg의 건강한 아기로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수술은 그간 전례가 없는 기적같은 수술이었다고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전했는데요. 위험하고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아기를 꼭 살리고 싶었던 만큼 수술 결정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의료진 덕분에 아기는 말 그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0월 25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2일에서 18도, 신의주 9에서 17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1에서 19도, 함흥 9에서 18도, 끝으로 청진은 7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블링크의 노래입니다. 내게 입 맞춰주세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Kiss Me 함께 감상해 보시죠.
like no one's done before. Hug you and holding you tight. So kiss me, darling, kiss me tonight. Kiss me, darling, kiss and I'll be alright. Yeah, give me, darling, kiss. Your kiss is so wonderful. My love, you'll always be. My love, you'll always be. The world outside is moving in such a hurry. Don't you let its madness blow you down. Come, let's throw some light on all this sadness. Come, let's make love mine. Kiss me, darling, kiss, and you'll be alright. Yeah, kiss me, darling, kiss. Your kiss is so wonderful. My love, you'll always be. So kiss me, darling, kiss. Kiss me tonight. So kiss me, darling, kiss, and I'll be alright. Kiss me, darling, kiss. Your kiss is so wonderful. My love, you'll always b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이른바 6중전회가 월요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외신들이 전망해온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여부가 이번 회의에서 판가름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미국과 결별을 선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리핀을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미국과 필리핀은 여전히 가까운 동반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난민 수천 명이 수용돼 있는 프랑스 칼레 난민촌이 곧 폐쇄된다는 소식, 어떤 사정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가운데 하나죠. 공산당 전체 회의가 시작됐군요.
네, 당 중앙위원 200여 명, 그리고 후보위원 170여 명 등 중국 공산당 핵심 인사 370여 명이 참석해서 주요 정부 정책과 공산당 지도 방침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6중전회,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베이징에서 진행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의제인데요. 하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 초부터 강조해온 반부패 개혁을 제도화하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공산당 수뇌부의 후계 구도를 확립을 하는 준비하는 일인데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는 조치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의제부터 좀 살펴보죠. 중국 공산당이 반부패 개혁을 제도화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이 반부패 규정으로 평가되는 당내 정치 생활 준칙이 이번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준칙이 제정되면 당과 정부 관리들의 부패를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대폭 확대되고요. 이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은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 사법 처리됩니다. 시 주석은 최근 부패 관리들을 당과 정부에서 이 청소해내는 부패와의 전쟁을 4대 전면 지침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엄격한 당 관리, 이른바 종엄치당과 연결시켜서 강조해왔습니다.
네. 자, 이번 6중전회에서는 또 공산당 수뇌부의 후계 구도 윤곽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반부패 개혁 제도화와 함께 이번 6중전회의 핵심 의제가 인사 문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내년에 열릴 당 대회 인선의 틀을 논의하는 건데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칠상팔하 원칙, 이른바 이 67세면 직위를 가질 수 있고 68세면 은퇴해야 한다는 당 고위직 인사 원칙을 허무게 될지 여부입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현재 상무위원 7명 가운데서 시 주석과 레이커창 총리를 뺀 나머지는 전부 내년에 물러나야 하는데요. 특히 시 주석의 이 반부패 개혁 운동을 앞장서서 진행해온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올해 68살이기 때문에 유임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내년 당대회에서 이 원칙을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 2020년이면 69세가 되는 시 주석의 임기 연장도 바로 이 칠상팔하 원칙 폐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강조해온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인사 원칙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어권 매체들은 물론이고 이 서방 언론들도 이번 회의를 전후로 이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강화되고 이 장기 집권이 가시화될 걸로 전망해왔는데요. 반부패 개혁은 그러니까 이 다른 정파 사람들을 쳐내는 도구로 사용되고요. 인사 원칙 변경은 네 사람 심기를 강화하기 위한 이 시 주석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속한 정파가 당과 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죠.
네, 현재 중국의 정치 구도는 이 후진다오 전 국가주석의 정치적 자산인 공청단,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과 장쩌민 전 주석 영향력 아래 있는 상하이방 세력, 그리고 이 혁명 원로의 자제들로 구성된 태자당 집단이 얽혀있는 형세인데요. 시 주석이 속해 있는 이 태자당 인사들이 2012년 이후 속속 요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청단 계열과 상하이방 세력은 당국의 반부패 개혁 작업의 와중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부패와 비리 혐의로 최고의 종신형까지 받는 등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크게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시 주석의 권력 강화 분위기는 최근 중국 공산당과 정부 주변 여러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영수라는 호칭을 이 공산주의 중국의 토대로 세운 이 마오쩌둥 전 주석에게만 허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관영인민일보가 이 호칭을 시 주석에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이 전통적으로 총리의 업무 영역인 경제 분야까지 이 시 주석이 최근 직접 챙기기 시작하면서 마오쩌둥 당시에 못지않은 1인 지배 체제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강화될 것이라는 게 외신들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중국은 이 민주주의를 표방한 형식에 따라서 네 곳으로 이 권력이 분점돼 있는데요. 법을 만드는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권은 인민법원이 행사하고요. 예, 정부 각 기관을 운영하는 행정권은 국무원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군령권은 인민해방군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산당 일당 독재의 대원칙에 따라서 이 모든 국가 권력은 공산당에 집중돼 있는데요. 당은 5년마다 2천여 명의 인민대표들이 참가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회를 열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중전회를 개최해서 당 총서기 국가주석 선출과 또 정책 방향 등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필리핀 소식입니다. 지난주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공식 반응을 내놨군요.
네, 필리핀과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월요일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과 회담한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여전히 필리핀과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강조하고 또 필리핀 정부의 잇따른 이 마약사범 의심자 직결 처형에 관해서는 좋은 방향이 아니고 필리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러셀 차관보가 미국과 필리핀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지난주 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일정 중에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한다는 등 여러 차례 이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필리핀의 전통적인 친미 외교 노선에서 벗어날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을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로 택하겠다고 발표하는 와중에 한 발언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외교 당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나온 내용이라서 미국 정부는 당황스럽다는 논평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파장이 커지자 지난 토요일에 미국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 건 아니었다면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과의 외교 관계는 이 필리핀의 국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필리핀만의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예, 이 러셀 차관보가 중국과 필리핀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생각도 밝혔습니까?
네, 러셀 차관보는 미국은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는 걸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의 관계 회복이 미국과 필리핀의 오랜 유대 관계를 훼손하면서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요. 또 최근 두테르테 대통령의 논란 많은 발언과 발표들이 많은 나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을 방문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화요일부터 사흘간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농업 개발 자금으로 50억 엔, 미화로 약 4,8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교토통신을 비롯한 일본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테르테 정권에 대한 대폭적인 전폭적인 지지 의사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난민 수천 명이 살고 있던 대형 난민촌이 폐쇄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시리아와 이라크를 비롯한 이 대규모 분쟁 지역을 탈출해서 유럽으로 가려던 이 난민 8천여 명이 수용된 프랑스 칼레 지역의 난민촌에 대해서 이 프랑스 정부가 월요일부터 폐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던 난민들은 이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난민촌을 폐쇄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불결하고 열악한 수용 환경 때문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전국 7천여 곳에 대체 거주 시설을 마련하고 이 버스 60여 대를 동원해서 3천여 명을 월요일부터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이주 작업을 오는 주말까지는 완료하고 칼레 난민촌의 천막 그리고 관련 시설은 모두 없앨 예정입니다.
네, 자, 설명을 들어보면 뭐 불결하고 열악한 수용 환경에서 벗어나서 대체 거주 지역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주겠다는 건데요.
네.
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죠?
네, 최종 정착지가 어디로 정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난민들은 어디로 가게 될지 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이 생활 터전을 옮기라는 지시를 따른다는 게 여간 불안한 게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칼레 난민촌에 수용된 인원들은 이 프랑스에 정착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국행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영국이 지난 6월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후에 심화되고 있는 반이민 여론 때문에 이들의 희망이 그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난민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프랑스 당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프랑스 정부는 칼레 난민촌 수용자들을 일단이 난민 재배치 사무소로 이송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전국 각지의 주거시설로 옮기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최종 정착지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확실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프랑스 이민당국은 이주 절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프랑스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행을 희망하는 난민 2천여 명이 칼레 난민촌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고요. 미국 통신기업 AT&T가 미디어 기업 타임워너를 854억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연방의회와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자, 이어서 미국 프로야구의 왕중 왕을 가리는 월드시리즈 진출팀이 확정됐는데요. 관련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2주 정도만 있으면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누가 될지 결정이 될 텐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공개된 ABC 방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후보가 50%대 38%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12%포인트, 이 두 자릿수 격차로 트럼프 후보를 따돌린 건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다음 달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선거를 2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큰 격차를 극복하고 당선된 경우는 없었다.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자, 트럼프 후보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 측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트럼프 선거 대책 본부장인 켈리엔 코누웨이 씨 역시 선거에서 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코누웨이 씨는 어제 이 일요일이지요.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클린턴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도 드물게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을 입에 올렸는데요. 지난 금요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유세에서 나선 이 트럼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비기든 후회 없이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지난 수요일에 열린 이 3차 TV 토론회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토론의 다음 날에도 자신이 승리할 경우에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확실하게 패배한 경우가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지난 주말에도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계속했고요. 자신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씨는 일요일 트럼프 후보가 선거 결과를 수용하겠지만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을 경우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 주말이죠. 트럼프 후보가 취임 첫 100일 동안의 구상을 밝혔는데 그 내용을 잠시 들어볼까요?
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불리한 무역 협정들을 재협상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게 최소한 2년형을 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줄이고 대규모 난민 유입을 막겠다고 약속했고요. 세금 삭감과 규제 완화 역시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연방 하원들의 연임을 제한하고 연방 공무원의 고용을 동결하며 전직 백악관 관리나 의원이 로비스트가 되지 못하게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로비스트는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서 정당이나 의회를 상대로 활동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첫 100일 안에 이런 일들을 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클린턴 후보 측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클린턴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예, 클린턴 후보는 토요일 이제 트럼프 후보의 비난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클린턴 후보는 대신 연방 상하원에 민주당 후보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펜실베니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하면서 재선에 나선 현역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네, 실제로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으로 남아있게 되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의 위치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연방 하원의 경우는요, 공화당이 워낙 우세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이를 뒤집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승산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기업 간 대규모 합병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지난 토요일 통신기업 AT&T가 미디어 기업 타임워너를 854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사될 경우에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두 회사는 내년 말에 합병을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치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랜달 스티븐스 AT&T 최고 경영자는 합병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제프 뷰키스 타임워너 최고 경영자는 AT&T와 합병하면 타임워너의 우수한 콘텐츠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난히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두 회사만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는 정부 규제 당국의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벌써 연방의회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방 상원이 다음 달에 두 회사의 합병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상원 반독점 소위원회 소속인 이 공화당의 마이클리 의원과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부셔 의원은 이번 합병이 중대한 반독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 후보들도 이 문제를 언급했더군요.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토요일 대통령이 당선되면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합병이 성사될 경우 극히 소수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언론이 클린턴 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 대변인은 이번 합병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고 우려 또한 크다면서 좀 더 많은 정보가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AT&T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또 타임워너는 어떤 기업인지 잠깐 알아볼까요?
네, AT&T는 버라이즌으로 다음 가는 미국의 거대 통신업체인데요. 지상전화뿐 아니라 이동통신, 케이블 TV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워너는 뉴스 전문 방송으로 유명한 CNN, 영화 전문 방송 HBO 등 여러 케이블 방송과 영화 제작사 워너브러더스 등을 이 산하에 두고 있는 거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두 기업이 합병하게 될 경우에 미국 소비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중요하겠죠.
예,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격과 선택, 광고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클린턴 후보와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역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두 회사의 합병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T&T와 타임워너 이사회는 이미 이번 합병을 승인했는데요. 타임워너 주주들과 연방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시리즈에 진출하는 팀이 확정됐군요.
그렇습니다. 시카고 컵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올해 월드시리즈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시카고 컵스는 지난 토요일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 경기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5-0으로 눌렀습니다. 총 3승 2패 전적으로 내셔널리그 우승팀으로 확정됐고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시카고 컵스가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상대로 총 4승 1패를 거두면서 지난주 수요일에 아메리칸 리그 우승자로 낙점이 됐는데요. 따라서 이 내셔널리그 우승팀과 아메리칸 리그 우승팀이 겨루는 월드 시리즈에 이 두 팀이 진출하게 된 겁니다. 월드 시리즈는 총 7번 경기를 치러서 먼저 4번 승리하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인데요. 화요일 이 클리블랜드에서 월드 시리즈 첫 번째 경기가 열립니다.
네. 자, 월드 시리즈 진출이 미국에서 큰 뉴스가 되는 이유. 미국인들이 워낙에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데다가 이 월드 시리즈야말로 미국 프로야구의 최고 중에 최고를 가리는 바로 그런 경기이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연맹은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라는 두 리그가 있습니다. 양 리그는 완전히 독립적인 프로리그로 양 리그 팀들이 경기에서 붙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각 리그의 챔피언 결정전을 거쳐서 승리한 팀이 맞붙는 대회가 바로 월드 시리즈입니다. 월드 시리즈는 가을에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가을이란 뜻의 영어 단어 4를 붙여서 4 클래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월드 시리즈는 지난 1903년에 처음 시작됐고 올해가 112번째 대회입니다.
네. 자, 최고를 가리는 경기만큼 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거두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두 팀 모두 우승컵을 만져본 지가 아주 오래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경우 지난 1948년 이후 68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거고요. 시카고 컵스가 우승하게 되면 이 1908년에 우승한 이로 무려 108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시카고 컵스의 경우 월드 시리즈 진출 자체가 71년 만인데요. 시카고 컵스는 1945년 이후에 번번이 월드 시리즈 진출이 좌절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 또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하여서 이 염소의 저주 이렇게 불리던데요.
네, 맞습니다. 영어로 Curse of the Billy Goat, 빌리 염소의 저주인데요. 자, 때는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월드 시리즈 4차전 경기, 시카고가 2승 1패로 앞선 상황이었는데요. 시카고 컵스의 열혈 팬인 이 윌리엄 시아니스 씨는 자신이 아끼던 염소와 함께 경기장에 입장하려고 했습니다. 워낙에 애지중지하던 염소라 머피라는 이름까지 갖고 있었고요. 당시 월리엄 씨는 이 머피 입장권까지 두 장을 구입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장 측은 염소의 입장을 거부했고 화가 난 시아니스 씨는 시카고 컵스가 다시는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며 경기장을 떠났는데요. 이게 바로 염소의 저주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71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고 염소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 시카고 컵스 팬들이 아주 흥분할 만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일요일에 시카고 컵스의 월드 시리즈 진출이 확정되자 시카고 전역에서 밤새 축하 파티가 벌어지는 거는 물론 이고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에는 유명인들의 축하 메시지가 줄을 이었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 역시 축하를 보냈습니다.
네, 자, 뭐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까지 기뻐할 정도로 이 월드 시리즈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포츠 축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는 뭐 해봐야 아는 거겠습니다만 어느 팀이 우승할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되고 있는지요?
네, 올해 경기 전적으로 봤을 때 시카고 컵스의 우승을 점치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시카고 컵스는 이번 시즌에서 유일하게 총 100승 이상을 거둔 팀으로 103승 58패의 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기는 치러봐야 아는 거겠죠. 참고로 지난해는 캔자스 시티 로열스가 뉴욕 매츠를 꺾고 30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컵을 안았고요. 이 월드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은 아메리칸 리그에 소속된 뉴욕 양키스로 월드 시리즈에 총 40번 참가해서 27번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The Birds의 노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고 변한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Turn, Turn, Turn 함께 감상해 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인터넷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지난 여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공개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사태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언제부턴가 미국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 위키리크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위키리크스와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키리크스가 뭔가요?
위키리크스란 누구나 내용을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의미의 위키와 비밀 등을 누설한다는 뜻의 리크스를 합친 말입니다. 위키리크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탐사를 통해서 수집한 정부나 기업 등의 정보, 기밀자료, 비공개 문서 등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걸 표방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2007년 스웨덴에서 공식 출범했는데요. 스웨덴을 기반으로 한 건 스웨덴이 개인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는 어떤 사람이죠?
위키리크스의 설립자는 줄리안 어산지입니다. 어산지는 1971년 호주 퀸즐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어산지의 유년 시절은 또래 아이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산지의 어머니인 크리스틴 그리고 의붓아버지인 프레시 연극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동이 잦았고요. 전학만 무려 37번 이상 했다고 하는데요. 이조차 마땅치 않을 때는 집에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장 배경 때문에 줄리안 어산지가 정상적인 친구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산지는 또 성인이 된 후에 종종 변장을 즐겨 했는데요. 어릴 때 부모를 따라다니며 익힌 솜씨라고 합니다. 어산지 어머니 크리스틴은 저항문학에 심취해 집을 나갈 만큼 강한 성격을 가졌고요. 어산지의 생부도 베트남 반전운동을 하다 만났다고 하는데요. 일부 어산지 연구가들은 어산지가 보여주는 성향이나 행동이 부모의 기질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위키리크스 설립.
줄리안 어산지가 컴퓨터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발견한 건 10대 때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몇 번의 이혼과 재혼을 하는 동안 줄리안 어산지는 늘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요. 자연스럽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16살 때 어머니에게 처음 컴퓨터를 선물받고 얼마 안 가서 금방 해킹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급기야 20살 때는 유명한 통신회사인 노텔 전산망에 침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30건 이상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만 조금 무는 데 그쳤습니다. 어산지는 일찌감치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실력을 쌓았고요. 멜버른 대학에 진학해 수학을 전공했지만 졸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어산지는 국제적인 규모로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키리크스를 설립합니다. 어산지는 이미 1999년에 위키리크스라는 인터넷 주소, 즉 도메인도 구입해 놓았다고 합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와 파장.
위키리크스가 처음 공개한 건 2007년 케냐 반정부 단체로부터 입수한 케냐 대통령의 부정부패에 관한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위키리크스가 이를 공개한 후 케냐의 투표율은 10%나 뛰었고요. 케냐 대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위키리크스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로부터 뉴 미디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위키리크스는 미군 당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운영 지침, 세라 페일린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 이메일 등을 공개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고요. 이라크전과 아프간전과 관련해서 방대한 양의 문건과 영상 등을 폭로해서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The FBI on Friday confirmed North Korea was behind the cyber attack on Sony Pictures as the movie.
2014년에는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암살 내용을 담은 영화 인터뷰를 상영하려던 소니 픽처스사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을 당했는데요. 해킹된 내용의 일부가 위키리크스에 공개돼서 큰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폭로해서 또 한 차례 시끄럽습니다.
위키리크스에 대한 엇갈린 평가.
위키리크스의 지지자들은 위키리크스를 언론 자유의 횃불이라고 찬양하지만 비판자들은 위키리크스의 활동이 불법적이고 국제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의 주목을 노려서 정보 제공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는 등 윤리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데요. 어산지 지지자들에게 어산지는 용감한 진리의 수호자지만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인물입니다. 위키리크스의 오랜 지지자이자 대변인이었던 다니엘 돔샤이트베르그는 어센지는 대단한 천재지만 과대망상의 편집증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위키리크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 가졌던 사명을 왜곡, 훼손하고 자신의 공명심에 가득 차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5년째 타국 대사관에 피신 중인 어산지.
줄리안 어산지는 지금 5년째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0년 스웨덴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1년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하면서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서 지금까지 머물고 있는 건데요. 최근 스웨덴 법원은 어산지에 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스웨덴 법원의 체포영장은 이른바 유러피안 체포영장으로 유럽연합 내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합니다. 어산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산지는 특히 스웨덴으로 인도되고 나면 기밀 유출 혐의로 미국에 송환돼서 법정에 설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For Julian Assange, it was a moment of vindication. Still fearing arrest, he spoke from inside the Ecuadorian embassy.
지난 2월 유엔은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게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면서 사실상 어산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스웨덴 정부는 유엔 조사 결과는 아무런 구속력도 갖고 있지 않으며 어산지가 대사관 밖으로 나오는 즉시 스웨덴에 송환한다는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터넷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와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phrase is get on my nerves. Get on my nerves. 그럼 먼저 Matthew와 소니아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n my nerves 이죠. 잘 들어보세요.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Matthew는 소니아에게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영화관에서 사람들의 핸드폰, 그러니까 손 전화기 벨이 영화 중에 계속 울리면 정말 신경에 거슬려 라고 하니까 소니아도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나도 그래. It really gets on my nerves. 정말 신경에 거슬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n my nerves 또는 something or someone is getting on my nerves 입니다. You know, many things can get on your nerves and it can definitely irritate you. 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신경을 거슬리거나 짜증나게 할 수 있죠. When something or someone is getting on your nerves, it simply means that it irritates you or annoys you.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신경을 거슬린다는 것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한다거나 야구르게 한다는 의미죠. Someone else's actions or words can get on your nerves if they do it over and over again and you want them to stop. 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사람이 이제 좀 그만하길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여러분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습니다. So today's phrase, get on your nerves, can be used to describe all the things that are bothering you, such as homework, the weather, even the hole in your jeans, or the fact that you can't find your favorite show on television. Today's phrase is get on my nerves.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n my nerves. 무엇무엇이 신경에 거슬리다 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네,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n my nerves. Get on my nerves. 무엇무엇이 신경에 거슬리다. Get on my nerve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o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0월 5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서는 미국과 나이지리아의 중소기업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미국의 데이비드 영 대리 대사는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보건과 안보를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경제 안정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는 보건과 안보가 경제 발전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영 미국 대사는 뉴욕에서 열렸던 미국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세네갈에서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인들은 원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또 후원자가 아니라 파트너를 원한다며 미국은 아프리카의 장기적인 경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또 아프리카와의 사업과 관계 증진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무역 거래를 확대하는 활동을 펼치는 한편 미국의 수출입 은행과 민간 투자 회사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2016 미국 나이지리아 합동경제회의도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미국은 나이지리아와 협력해 이 나라의 경제 발전과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